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일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여자분의 막 비명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저녁 내 이제 20대 초반의 남녀가 술 마시고 데이트하고 아마 싸웠는데 갈등이 생겨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괜히 나무 싸움에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가 강하고 담대야. 또 괜찮아. 그래서 강하게 담대해 가가지고 내가 말씀의 성취인데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 딱 봤더니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확 꾸지람하면서 왜 젊은 사람들이 왜 그 말로 대화로 하지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딱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저기 미안하다고 막 하라고 이렇게 너 그러면서 너가 뭔데 나를 때리냐고 그러잖아요. 너무 귀한 딸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데이트. 근데 그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왜 너가 뭔데 나를 때리냐고, 저기 미안하다고 하라고 막 그랬어. 내가 카메라로 다 찍어 놨으니까, 너가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이거 인터넷에 다 올리고 고발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해결하라고. 그리고 둘이서 잘 갔는데 안 찍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거짓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게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남자가 비겁하게 여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근데 그게 보통 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욕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남자가 정말로 비열하게 약한 여자에게 말을 함부로 확 욕을 하고 저는 두 가지라 봅니다. 필요 없는데 너무 담대하다. 그리고 약하다. 오직 그것을 못 참았으면. 그리고 연약하다. 생각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여러분은 선한데 지혜롭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된 것이 복음을 깊이 깨달으니까 40년 동안 복음을 알았거든요. 이제 조금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있을 때 이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을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중부, 북부, 남부 이 지역을 계속 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의 이야기도 안 들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수종자,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몸종과 같은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나같이 연약한 이 존재가 어떻게 이것을 해? 이런 자세가 굉장히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왜 어느 민족인 줄 아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쭉 돌기만, 뭐 거기서도 전쟁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가나안 땅은요 본격적으로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이 있었던 그런 날이고, 여리고 성과 같이 어마어마한 성, 또 아이 성을 또 탄을 하는데 거기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작지만 강한 성들도 많은 그런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너무 강하고 담대하지 마시고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위아래,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거든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저를 만났는데 목사잖아요. 그래도 저도 후배에게, 까마득한 후배에게도 존댓말 쓰고 존중하거든요. 물론 만나지 않았는데 바로 말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하죠. 저 나를 언제 봤다고, 얼마나 친하다고. 그럼 속으로 엄청 욕하면서, 아, 저 인간이 쓸데없는데 참 강하고 담대하구나. 근데 우리 노예에 훨씬 선배가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리 까마득한 전도사에게도 꼬박꼬박 존대어를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부분만 좀 존경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겸손할 부분이 있고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정말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온유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굉장히 정입하시거든요. 근데 이북에 있을 때 친구하고 계속 싸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왜 싸우셨냐고 그랬더니, 뒤에 있는 친구가 덩치가 큰데, 우리 아버님 앞에 계시면 앞에 있는 친구를 머리를 탁탁 치고, 그런 일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랬어요. 야, 너 한번 나랑 붙자. 그래서 붙었대요. 싸웠는데 이 친구가 너무 덩치가 커서 싸움을 잘해가지고 반 죽도록 맞은 거예요. 피가 막 흘러.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시고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집에 옷이 포목 장사 막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막 옷 새로 갈아입고 피 범벅인데 그 다음 날 야 오늘도 한 판 붙자. 계속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안 할 테니까 미안하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 우리가 왕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게 무슨 정의고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우리가 희생하고 어느 부분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확 건드리고 그게 용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용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부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런 모습이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고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에 가서 가면 꼭 있거든요. 꼭 이상한 친구도 있고 꼭 피해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 친구, 연약한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죠? 왕따 당하는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 문제 해결되지, 된다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장애를 좀 가진 친구인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반에서 학급의 반장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장애를 가지니까 다 왕따를 시키는데, 우리 남동생은 그 장애인을 잘해줬어요. 친구 같은 반에. 그래서 이 친구, 우리 집에 항상 놀러 오네. 그래서 그 친구가, 놀러 오는데, 그, 나중에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시간만 나면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이 친구가 저기 제 남동생이 군에 갔어요. 군에 가 있는 3년 동안 계속 놀러 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얘가 여기서 군대를 같이 가든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생은 제주도에 장애인 시설 이사장이 돼가지고 장애인 사업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새로 만들었는데 시간만 하면 또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면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정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귀찮습니다. 제가 왜 우리 동생의 친구, 그것도 장애인 친구를 돌봐줘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근데 좀 하나님 앞에 미안했어요. 그 친구가 며칠 이렇게 계속 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인 시설에 오면서 두 정거장, 한 정거장 먼저 내린 거예요. 이 친구. 잘 모르고, 야, 어두고도 가는 게 집에서 부모님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정거장 먼저 내렸는데 그게 어두컴컴 하거든요. 그 지역이 불이 뒤에서 그 버스가 달려오면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좀 웃은 이야기 웃을 수 없는데 웃은 이야기가 제가 그 사고 난 현장에 가서 버스를 보고 너무 웃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앞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 모양이 이렇게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순간적으로 웃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슬픔으로 마음을 정서를 바꾸고. 근데 며칠 얼마 지난 후에 그 부모님들이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그때 보상금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형편이 피신 것 같더라고요. 딱 한번 과자 사오고 그 다음에 안 오셨어요. 예. 네. 우리들이 여러분의 정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어디에다 둬야 될지 우린 복음을 알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놀라워. 만약에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녹아져 내렸다면 우리 아내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후배들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이 내 안에 녹아져 내렸다면 수없이 이 말씀을 복음을 반복하다가 그러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만하지 않아였잖아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어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됐는데 교만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예수가 주인 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같이 이 복음을 체질될 때까지 계속 묵상하다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듣는데 복음이 체질이 금방 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냥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 내가 구원 받았나?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아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정말 어떤 분은 그러다가 부인 가정에서 싸우고 내가 시험에 들면 그런 순간에 어느 부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어디에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구원 받았는가? 흔들릴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구원과 복음이 체질화되는 게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렵고 놀랍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방인인가? 내가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런 혼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인생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요한 이 신앙의 여정 이제 두 단계를 한번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만 명 중에 믿음으로 쓴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결국은 두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기적을 보고도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다 이해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4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묵상하다가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여러분 요새 렘넌트 7살, 6살, 8살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전체 카톡방에는 안 올리지만 그 복음 소식을 매일같이 하시는 사람들을 카톡방 만들어서 계속 올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압박, 협박, 압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올리세요. 막 이러면서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저는 그 카톡방에 전교인이 다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할렐루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거 전도 현장을 서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렘넌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7살에 그 그린다고 해서 대단하죠. 복음을 암송해서 할머니가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다가 따라 그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암기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가 소리 내서 하다 보니까 옆에서 듣고 야, 얘 머리가 엄청 좋네. 그런 생각, 희망이 있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소리 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옆에 있는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됐어요. 이 렘넌트는 이걸 그렸다고 해서 바로 당장 적용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왕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갈등 문제, 이상한 친구 문제, 결혼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겪으면서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가르쳐준 이 복음이 그래서 이거구나. 한 가지 한 가지 확인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체질이 되는 사람은 수십 배, 수백 배 쉽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답을 쉽게 오는데 우리 실수 다 해놓고도 잘못 다 하고 아 그래서 복음이야 이러지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걸 한다면 좀 쉽게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적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어. 네,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그냥 암송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약간 거기에다가 양념으로 설명을 깃들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리면서 하나님 떠나면 너희 친구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누구를 친구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싸우고 너 때리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걔가 행복하겠니? 불행하지 않겠냐.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약간만 설명해 준다면 아마 어린 나이에도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복음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씩 이해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지배하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광야 생활 예수 믿고 광야 생활 하니까 여러분 애굽 생활에보다 광야 생활이 편했습니까? 더 어려웠잖아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예수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환경적으로 더 힘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래. 더 고민되는 것도 예수 안 믿을 때보다 편한 게 다 더 많았어. 예수 믿고 보니 불편한 게 더 많아. 끊으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모든 문제 끝! 이야기야. 문제가 더 많아졌는데. 갈등이 더 많아져야 했는데. 더 어려워졌는데. 아, 여호수아도 갈등을 했을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이 사단, 이 지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의 지배 속에서 살 수 있었지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열제왕을 쭉 하다가 내도 보내주지 않더니 마지막에 장자 재앙에 그 재앙이 있을 때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장자를 살리고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그걸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저 피 바르면 재앙을 넘기시는구나. 왜?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 양을 잡았고 소를 받고 피 뿌렸으니까요. 아,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피를 그렇게 뿌렸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무엇이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결국은 이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걸 믿고 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613가지의 율법과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말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율법과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다 하는데 우리는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정말로 다 지키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유대인들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은 이거다.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될 때 그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삶이 더 뛰어나게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까지 된다니까요. 요셉도 여러분, 요셉이 결국은 고자질을 하다가 팔려갔거든요. 요셉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생각을 하는데 어린 시절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깨달았죠. 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형들에게 팔렸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린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작은 잘못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 그래. 그때 우리 아빠가, 야곱 아빠가 나만 좋은 옷을 해줬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다 뻐기고 다녔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형들이라도 나 팔아 제끼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형들이 그렇게 상처 입은 걸 모르고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고 나만 좋아서 그랬구나. 거기다가 꿈꿨는데 그걸 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형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고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성경에 보면 그건 나오거든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보디발을 집에서 그 보디발 아내를 어떻게 그 나쁜 짓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말을 했습니까? 고자질 안 했거든요. 분명히 그 보디발에게 내가 억울합니다 말을 했으면 요셉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형들의 이 잘못을 고자질해서 결국 내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총리가 된 후반기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곱 렘넌트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과 에스도 보면 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약신경에 있는 많은 분을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은 구약에는 그렇게 흠이 많은데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여러분 흠도 티도 없는 믿음의 사람도 사람으로 그러한 체질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흠이 많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손자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걸 보면 정말 흠도 티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한 그 크리스찬 장로님이 계셨는데 청문회에 갔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후대들이 많이 나오게 했어요. 거기서 그 여당 야당 모든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어떤 당인데도 거기 그분들이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너무 이걸 하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한 우리 후대들 중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그러한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이대로 살다가 죽자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희망을 걸고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예.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러한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서 시대적인 인물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또한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피제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피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드리는 제사로는 언제든지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게 와요. 이사야도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짐승의 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다른 그 여자의 후손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오직 참 대제사장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성막과 제사 봉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제사 성막의 옆에서 제사를 열심히 도왔겠죠. 그런데 하면서 아니 너무 힘들고 이건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무엇인가 하나님 방법은 있을 거야. 항상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지난번 와서 제사 지더니 이야기를 듣자 하니 더 잘못했어.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또 제사 지냈어. 그 다음 달에 오니까 더 큰 잘못을 하고 왔어.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끈이 아니었을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새로운 도전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직 복음도 제대로 체질화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현장을 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복음이 체질화 안 했는데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 복음들이 엄청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더 문제가 많은 저 남자하고 만났어. 그러니까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 전쟁터야. 그런데 둘이 사이에서 더 영적인 문제 합친 이상한 애가 또 태어났어.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에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정복하라고. 여러분 아직 복음이 체질화되지도 않는데 직장생활해야 돼. 그렇잖아요. 직장생활에 갔더니 가정에는 이상한 영적인 문제 한두 명밖에 없는데 직장생활하니까 수십 명이야. 그 현장에 가보세요. 수십 명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도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하는 우리들이 계속 함께 병행해야 될 게 뭐예요? 도전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 두 번째 우리는 도전하는 단계. 그럼 복음만 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도전해야죠. 사업의 현장에 도전해야죠. 전문성 현장에 도전을 해야죠. 전도 현장에 도전해야죠. 선교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모습으로 선교 현장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도전해야죠. 어떻게 완벽하게 하고 다 모든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헌당에 성전 건축에 도전해야죠. 제 1, 2, 3 RUTC에 우린 부족하더라도 도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두 지파 반, 세 지파 정도는 이제 그 땅을 분배 받았거든요. 전쟁하러 거기서 전쟁할 때는 함께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싸우고 전쟁하는데 저 지파 저것들은 자기네 땅 정복할 때는 우리가 도와줬는데 전쟁할 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막 불문명 이야기. 아니 자기네 땅 정쟁할 때 할 때는 근데 저것들이 약사 빠르게 우리 할 때는 안 온다고 막 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 보냈어. 야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원리선데 같이 참여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마지막 끝까지 남북 다 분배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다 끝나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땅으로 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의 축복을 서로의 땅을 정복하는데 서로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도로 나는 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제 렘넌트도 돕고 어렵고 힘든 사람 나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지. 예. 그게 복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게 무슨 용기를 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이 뭐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 처가 그 TV를 볼 때 절대 못 보는 게 있어요. 한국 국가대표하고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그 보지를 못 하는 거예요. 심장 떨려서. 그런데, 편하게 보는 게임이 있어요. 똑같은 국가대항인데. 과거에 이긴 게임.
똑같은 게임인데 이게 재방송할 때는 하나도 떨리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간,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여러분 자녀, 손자, 천대까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 우리 교단이 한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교단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대통령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여러분, 노벨상도 받고 다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년 내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아주 심한 장애인들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머님들이 부모님이 오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제가 꼭 해요. 꼭 다니셔야 돼요. 다른 분보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소원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지금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마음껏 이렇게 엄마 아빠 막 대화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아이는 지금 예수 믿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아멘 한다고 장애인이지만 그 아이는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천국 갈 거로. 천국 가면 거기서 마음껏 이야기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 그러겠네요. 예.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길지도 않은 이 땅에 여러분 아무 생을 걸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예. 이 땅만 바라본다면 도망 다녀야죠. 예. 그들은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을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했잖아요. 지금 현재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이런데 지금 보면 이게 맞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제가 그 제1차 중동 전쟁, 2차, 3차 중동 전쟁이 있었던 걸 그냥 우리가 6.1 전쟁밖에 맞으면 그 2차 중동 전쟁이었더라고요. 1차도 있었고 2차도 그 후로 계속 있었다. 그걸 쭉 보면서 야, 정말 1000년,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방황했던 선배들이 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이루신 줄, 다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죠. 지금 있는 문제들은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참 실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앞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했듯이 복음 소식 계속 이제 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다른 이제 조선족에게 복음 소식을 그리라고 계속 했던 거예요. 40일 집중해서 계속 그렸더니 상해에 있는 그분은 자기 언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고서 우상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자신감 있게 전화 온 거예요. 내가 우상을 다 없앴다.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아니, 뭐 빼놓고 그래요. 재물을 주는 우상. 그건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강하고 담대하게 버렸어. 못 버린다니까요. 돈이 단대. 예. 못 버려요. 운명, 사주, 점술, 날, 방향. 여기 앞에 있는 가게에 계신 분도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을 하니까 아 목사님 저희도 여기 이사 올 때 날 잡아서 왔어요. 어떤 날? 손 없는 날. 네, 손 없는 날. 왜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좀 안전하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럼 불안해요. 날 안 잡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제사, 귀신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경제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족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막 욕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부인 때려버리고 이런 거 말고요. 강하고 담대. 강해야지 참아요. 예. 강하게. 그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못 참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 강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직장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 제로, 마이너스 통장 말고 재산 제로가 얼마나 큰 부자냐는 줄 아냐고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그 말이 너무나도 공감된다고 우리 성도가 이야기한다고.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으신가 봐. 제로.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빚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발판으로 여러분을 더 큰 여러분 은금이 풍부한 이런 가문으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일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이걸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시킨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면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힘들어. 어려워. 그러더라도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어. 그렇다면 60만 명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60만 명의 두 명, 여호수아 갈렙.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주의, 하나님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고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 이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자녀가 믿음이 너무 좋은다면 그 렘넌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아니라고 저건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됐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몇 번만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을 선지자로 여겨요. 여러분을 여호수아로 여겨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기 전에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했어요. 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이거든. 나중에 열두 지파의 두령들이 말했어요. 하나님만 말한 게 아니에요. 강하게 담대하셔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소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히 했습니다. 칼도 없었어요. 총도 없었어요. 방패도 없었어요. 갑옷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여서 나라까지 구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와 가이사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 성도들이 그랬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순교의 마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왜 주님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을까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세상 어렵잖아요. 내가 복음이 덜 돼서가 아니에요. 예.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40년 동안 복음의 훈련을 받았는데 새로운 현장에 도전을 할 때는 인간인지라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여호수아처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첫째, 상처 입은 개인과 사명을 맡은 개인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니까. 여호수아도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복음의 대단한 지도자여도 하물며 많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연약한 상태. 연약하니까 욕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미워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용서하지 못해요. 연약하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연약하니까 부부싸움 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자녀들에게 막 기다리지 못하고 꾸지람을 하고 율법적으로 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의 교훈을 나의 것으로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들을 사랑하거든요. 꾸지람하는 것도 연약해서 그러는 거고, 그럼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데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렇게 하고 말을 나의 엄마 때문에 상처만 입었어. 이러고 왜? 그 부모님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한 사람만 일어난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부부 문제 심각합니다. 가정 문제 제가 지교회에 가면서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야 그래 복음을 이렇게 들었던 가정도 이렇게 엄청난 지옥 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엄마 복음의 아빠 복음의 딸 복음의 아들인데 지옥이야 문제가 너무 많아 야 그래 더 누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개인과 가정을 살려내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나 중심, 동 중심, 성공 중심에 속고 있는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다 나. 내 이익, 내 이권, 내 돈. 아니, 하나님 모르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성공이 정답이라니까요. 기준이 정답이라니까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최선이 아니잖아요. 오늘 최고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원한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무소구상 점술에 빠져있는 이 문화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237개국, 선진국은 3단체, 엘리트 단체 그 영적으로 다른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분 후진국은 다른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 복음 메시지를 잘 준비하여 여러분 모두 다 개인과 가정과 237개국까지 살리는 성도와 우리 후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너무도 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수아처럼 주어진 천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